뷰인 뉴스입니다. 예멘에서 발사된 장거리 미사일이 15일째 이스라엘 중부 지역 공터에 떨어졌다고 이스라엘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른 아침에 이 공격으로 이스라엘 중부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스라엘 군 당국은 사상자나 피해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이 미사일로 이스라엘 영공 깊숙이 침투한 첫 번째 사례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 이스라엘을 향해 드론과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했지만 대부분 홍해 상공에서 요격됐습니다. 나스레딘 아메르 후티 공보국 부국장은 소셜미디어 X에 예멘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도달했으며 이스라엘군의 요격 미사일 20발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군 당국은 15일 아침 일찍 레바논에서도 약 40발의 발사체가 날아왔으며 대부분 요격되거나 공터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14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암살 음모 혐의로 외국인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디오스다스 카베요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이날 국영TV에 체포된 외국인은 미국인 3명, 스페인인 2명, 체코인 1명이며 이들 외국인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전복하고 지도자들을 살해하려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베어 장관은 또 체포된 미국인 가운데 한 명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콜롬비아 등지에서 복무한 미 해군 특수부대 요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4일 미군 구금을 확인하고 베네수엘라에서 추가로 두 명의 미국 시민이 구금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를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또 마두로를 전복하려는 음모에 미국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위기에 대한 민주적인 해결책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체포 발표는 미국 재무부가 마두로 대통령 측근 16명에게 제재를 부과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란이 14일 자체 개발한 인공위성을 발사해서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개발한 연구용 인공위성 참란 1호가 KM-100 우주 발사체에 실려서 발사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무게 60kg의 참란 1호는 발사 몇 시간 뒤에 고도 550km의 우주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발사는 로켓으로 인공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킨 두 번째 발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13개의 위성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은 올해 1월에 첫 번째 위성인 소라야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시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14일 연방의회 흑인 의원들에게 지지로 호소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의회 흑인 의원들의 모임인 블랙코커스 행사에 참석해서 일부가 아닌 모두를 위한 자유, 기회, 정의를 약속하는 미국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흑인 의원들에게 또 진심으로 미국이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넘어설 준비가 됐다고 믿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 자리에 있는 리더들에게 의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4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기자들에게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 폭탄 위협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점령된 걸 알고 있고 그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10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스프링필드의 IT계 이민자들이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고 말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프링필드 시에는 이틀째 익명의 폭탄 위협이 이어졌으며 한때 시청 건물과 병원이 폐쇄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피했습니다. 사상 첫 민간인 우주 유영 임무에 나선 폴라리스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폴라리스던은 억만장자인 제러드 아이정먼 씨가 이끄는 민간 우주비행 프로젝트입니다. 폴라리스던 팀 4명은 스페이스X의 우주 캡슐 드래건이 15일 미국 플로리다 해역에 안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드래건을 타고 우주 비행에 나섰습니다. 드래건은 11일까지 지구를 6바퀴 이상 돌면서 최고 1,400km 고도까지 올라갔습니다. VOA 뉴스 박영섭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13일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북러 간 밀착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 무력을 한계 없이 늘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 첫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김영규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쇼이그 서기가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는데요. 임 기자, 방북 목적이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방북은 이 사전에 아무런 조짐 없이 말씀대로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특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러시아 관영 매체가 러시아 국가안보회의의 발표라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쇼이그 서기의 이번 방북은 북러 간 지속적인 전략적 대화의 일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방문을 통해서 이 쇼이그 서기가 북한과의 양자 및 국제 문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의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만남이 지난 6월에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이행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으로 이번 방북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그 이번 방북 목적을 좀 살펴보는데 몇 가지 중요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상황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가 이번에 발표한 쇼이그 서기의 평양 방문이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이행, 조약이라는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아니겠습니까? 이 조약 이행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쇼이그 서기의 방북 목적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러시아는 최근 들어서 미국 등 서방 측에 그 서방 측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들을 러시아 내 장거리 공격에 사용하도록 우크라이나에 허용할 경우에 확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는 미국 등 서방국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 되고, 이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의 본질은 지금까지와는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서방국들의 이런 그 참전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 전쟁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주목되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 때 체결한 이 조약 아니겠습니까? 이 조약은 한쪽이 침략 공격을 당할 경우에 상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 전문가들은 최근 잦아진 북한의 핵 관련 움직임이 이 러시아의 대서방 경고를 측면 지원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이그 서기의 이번 평양 방문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6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다시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아까 윤 기자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약에서 한쪽이 침략 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될 포탄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최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석인은 원래 러시아의 국방장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그 7월 북한의 그 전승절 때 당시 그 국방장관 자격으로 그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그 무기 거래 또 북한과 러시아의 그 연합군사훈련에 합의를 했고, 그때부터 이제 무기거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그 평안도와 자강도 등에서 그 많은 그 무기, 물자를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로 포탄을 만들어서 나진항 등을 통해서 그 러시아에 보내고 있는데, 미국 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년간 16,500개 이상의 그 컨테이너를 러시아에 보냈는데, 여기에는 아마 포탄,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포탄 수백만 발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서방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포탄 외에도 그동안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수출한 그 북한산 그 미사일이 있습니다. 미사일 65기를 우크라이나를 겨냥해서 쐈으니까요. 그동안 북한이 아마 그 100발 이상의, 100기 이상의 그 미사일을 아마 그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았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로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서 밀가루와 석유 등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고요. 또 북한은 이것 외에도 그 러시아에 무기와 군사 기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그동안 그 상당한 그 군사 기술 이런 것을 제공을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인공위성 기술을 그 러시아가 북한에 줬습니다. 러시아는 올 봄에 북한의 그 군사 정찰 위성 기술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그 로켓 엔진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활용해서 북한이 지난 5월 27일이죠. 그 동창리에서 그 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북한은 그 러시아에 대해서 전투기 기술 또 지상에서 쓰이는 무기 기술을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이전에 줬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이구 그 서기가 이번에 그 평양에 간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양측 다그 논의할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북한이 좀더 많은 그 미사일을 필요할 거고,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자신들이 요구했던 무기 기술, 뭐 정찰 위성, 또뭐 전투기 관련 기술 이런 것을 그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쇼이구 국가안보서기가 이번에 평양에 가서 이 문제를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을까, 서로들 논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윤 기자, 쇼이구 서기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한국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6월에 평양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을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푸틴 대통령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 둘다그 연해주에서 했습니다. 러시아 말하자면 본토가 아니라 이 동쪽의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서 했던 것이고요.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제 없었는데요. 이번에 쇼이구 서기가 이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고요. 마침 또 한국의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은 조만간에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동향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최 외무상의 러시아 방문 중에 푸틴 대통령을 면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김 위원장의 모스크바 방문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 기자, 북러 협력과 밀착이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인데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무관심한 것이 이런 상황과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쇼이구 국가안보서기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한국 국정원도 당초에는 그 최선 외무상이 9월에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최선 외무상이 그 러시아를 방문할 동향이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모스크바를 방문하면 그에 앞서서 그 최선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할 그 가능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북러 양측에 서로들 정치적 외교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밀착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와 같은 그 밀착 배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서로 필요하다.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그 미사일 제공, 서방의 그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그 대응 수단으로 북한의 그 미사일 제공이 좀 더 필요하고 또 북한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지난 몇 년간 굉장히 노력해서 마련한 그 외교적 돌파구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죠. 러시아를 활용을 해서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가해졌던 외교적 고립도 탈출할 수 있었고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식량과 석유 이런 것도 없고 또 유엔 안보리에서는 그 제재를 감시하던 그 제재위원회 그 감시 전문가 패널도 무력화시켰습니다. 러시아의 도움으로.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밀착을 지금 필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이 그 미국과의 대화에 북한의 무관심하냐 이거하고는 좀 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미국과 북한과의 그 대화는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이 대화는 몰라도 북한의 그 궁극적인 대화의 목표는 미국과의 어떤 그 인게이지 이걸 통해서 본인들에 대한 제재를 풀고 본인들의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는 그런 목표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마 다음 행정, 미국의 다음 행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봄 그리고 그 전에 상당한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공축시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윤 기자, 무슨 의도일까요?
예, 사실 북한의 관영 매체를 통해서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 중에 발언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그 발언을 보면 그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김 위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제를 괴수로 하는 추종 세력이 북한을 반대해서 감행하는 핵 위협 책동이 더 노골화되고 위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과 대응하고 견제해야 하는 우리의 혁명의 특수성이라고 이런 여러 가지 핵 관련 활동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그 공개 움직임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라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현재 이제 미국 대선이 잘 아시는 대로 두 달도 채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북한이 이제 자신들의 존재감을 좀 더 과시하면서 만약에 이 대선 후에 입술 가능성이 있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몸값을 좀 올리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우라늄 농축용 원심 분리기가 빼곡히 들어서 있던데요. 최 기자, 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은 원자폭탄의 그 재료가 되는 농축 우라늄을 만드는 그 기계죠. 원심 분리기가 수백 대, 수천 개 이제 쭉 늘어선 것이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북한은 그 1980년대 그 파키스탄으로부터 그 원심 분리기 기술을 그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자료를 보면 파키스탄의 그 핵과학자죠. 압돌 카디르 칸 박사로부터 원심 분리기 수십 대와 설계도면 기술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원심분리기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P1, P2라고 그러는데요. 당시 자료를 보면은 파키스탄이 만든 두 번째로 만든 모델 P2 모델을 북한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은 대략 그 원심분리기가 이제 그 둥그런 통인데요. 이것의 그 높이가 한 170cm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파키스탄이 북한에 제공한 P2 원심분리기는 그 높이가 2m 정도인데요. 조금 짧아진 거죠. 그렇게 보면 한 30cm 정도 짧아진 것인데 외부에서 보는 전문가들은 아마 북한이 그동안 이것을 아마 좀 개량을 해서 효율을 높인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북한이 얼마나 많은 원심분리기를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은 원심분리기를 돌려서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농축우라늄을 추출했느냐 하는 것인데요. 대강 그 앞에 그 파키스탄이 제공한 원심분리기 P2 원심분리기를 1년간 한 1,000개 정도를 돌리면은 원자폭탄을 한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농축우라늄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북한이 그 원심분리기로 공개한 게 지난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4년이 흘렀다고 보면은 그동안 1년에 하나씩 만들었다 보면은 요거 하나로 통해서 북한이 순수 농축우라늄용으로 14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일 북한이 1,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숫자는 훨씬 불어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농축우라늄을 활용한 그 핵물질도 늘어나고 있고 원자폭탄 개수도 외부에서 생각한 것보다 많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핵 역량 강화를 공언하고 있는 가운데 농축시설을 공개한 건데요. 한국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이 발표한 정부 입장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윤 기자, 한국 정부도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데 맞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왔죠.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북한의 이런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는데 맞서서 미한 동맹이 그동안의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동맹에서 사실상 핵 동맹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핵협의 그룹 등 미국과 한국이 이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말하자면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떠올랐던 것이고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 공격 동향이 파악될 경우에 선제 공격도 검토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미국 외에 일본과 함께 이 세 나라 군이 참여하는 이 3국 군사훈련을 정례화하는 그런 것에도 합의를 했고요. 아울러서 그뿐만 아니라 3국 정상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도 최소한 연 1회 갖기로 그렇게 정상들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군사 안보 관련 공조와 협력을 보다 강력하게 하면서 동맹을 사실상 북한의 핵에 맞서는 그런 형태로 전환한 상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최 기자,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에 대해 미국과 일본은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그 우라늄 그 농축에 대해서 한국의 반응은 조금 전에 이제 들으셨고요. 일본에서는 그 북한의 그 고농축 우라늄 공개에 대해서 북한의 핵과 그 탄도미사일 계획에 완전한 폐기를 요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 이제 관방 장관인데요. 북한에서 이 같은 소식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한국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비핵화 결의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이 같은 핵개발 위협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그 이 방송을 지금 그 금요일 날 오전에 하고 있는데요. 아마 잠시 뒤에는 아마 미 국무부나 그런 쪽에서 아마 반응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을 맞아서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뒤틈 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미국 그리고 한국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북한의 최근 그 핵과 관련한 움직임 그리고 새로운 무기 개발과 관련한 것은 사실상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염두에 두고 또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김 위원장은 말씀하신 99절 연설에서도 북한이 이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형태의 군사 블록 체계를 가지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위협들, 미국과 이런 서방국들의 위협, 한국, 일본의 안보, 군사,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더 다양한 위협들을 불러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여기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는 핵 역량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김 위원장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북한은 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밝힌 적이 없고요. 북한의 그 핵무기 숫자와 관련해서 외부 그러니까 한국, 미국 국제기관 이런 쪽에서 그 발표한 숫자가 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면요. 미국의 이제 과학자 연맹은 아마 북한이 30개 이상의 핵폭탄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웨덴의 그 유명한 그 평화연구소가 있습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는 북한이 아마 핵폭탄을 50개 이상 보유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핵물질 한 90개 정도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 국방부가 내는 국방백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플루토늄은 아마 그 70kg 정도가 있을 것이고 고농축 우라늄은 정확히 표시를 안 하고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연구기관 국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숫자들이 상당히 그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숫자가 다른 것은 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북한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자폭탄의 재료가 되는 게 플루토늄이 있고 농축우라늄이 있는데요. 북한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가동 일지나 이런 자료가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상당히 그 정확히 북한이 아마 그동안 이 정도 원자로를 돌렸기 때문에 아마 플루토늄이 70kg 정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농축우라늄은 외부에서 거의 잘 모릅니다. 지난번에 한 10년 전에 그 미국의 과학자가 가서 그 농축수를 한번 본 것이 다기 때문에 또 원심분리가 몇 개 있는지 또 어느 정도 효율을 가진 건지 알면은 좀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파악된 것이 한 1,000개 정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지 또 별도 비밀 시설에는 몇 개가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부 다 이거 숫자가 좀 들쭉날쭉한 그런 상황인데요. 대체로 보면은 최소한 40개, 45개 이 정도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 바퀴가 24개에 달린 12축의 신형 이동식 발사대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윤 기자, 이게 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는 뜻이 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바퀴 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사일의 길이가 늘어난 그 새로운 게 있거나 아니면 탄두의 중량이 더 커져서 파괴력이 향상됐을 경우에도 이 말하자면 바퀴가 더 필요한 겁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북한이 그 고체 연료형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공개한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바퀴가 이제 18개에 달린 것이죠. 그러니까 9축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24개의 바퀴에 12축의 신형 텔로 이렇게 변모해서 공개가 됐는데 이것은 바로 북한이 새로운 그 말하자면 그 탄도 미사일을 개발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사진으로 이런 것들을 단정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평가하기는 좀 이르다라는 전문가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당국은 미국 대선을 전후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핵 도발을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풍계리 핵실험장에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지가 거의 1년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사실 기능적으로만 보면 언제라도 맘만 먹으면은 지금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제 문제는 과연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한다, 이런 쪽의 견해는 7차 핵실험을 한 북한이 미국 대선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둔 한 10월 중에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어떤 이득이 있느냐면은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또 다음 미국의 다음 행정부와 핵보유국 자격으로 핵군 추계담을 하고 또 그동안 그 북한이 자신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전술 핵무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도 한 번도 시험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만든 전술 핵무기를 아마 시험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터지는지 이것을 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쪽의 주장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그렇지 않거나 늦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이 가령 10월이고 11월이고 간에 핵실험을 또는 ICBM을 발사한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이 원하지 않는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월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쏜다 이런 얘기인데 북한은 이미 6번이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이미 핵 보유국인데 여기서 한 번 더 핵실험을 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지위가 공식화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차 핵실험을 하는 건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하나 이제 전술 핵 무기를 터트려보는 것은 기능적으로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한국이나 미국에서는 북한의 전술 핵무기가 이미 완성된 것을 보고 있고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돼서 미국과 이제 핵군축을 하려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 바이든 정부는 지난 3월이죠. 북한과 핵협상 비핵화의 중간 단계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걸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과 핵군축 이걸 할 뉘앙스의 그런 신호를 이미 보냈고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 차례 걸쳐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거의 정상회담을 시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7차 핵실험을 하고 ICBM을 발사해서 해리스 보고 트럼프 보고 강경하게 북한에 나가는 것은 북한의 이익에도 도움이 안 된다. 따라서 이거 하지 않거나 늦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자세히 들었다 보면 양측 다 일장일단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구의 의견이 옳다 그렇다 이렇게 그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12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 성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한 것은 73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7월 1일 이후에 이제 처음 아닙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는 대체로 세 가지, 여러 가지 그 이유 중에서도 세 가지를 대체로 이유로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외교적인 목적입니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을 외교적으로 압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군사적 목적인데요. 이것은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에 여기에 대응한 군사훈련의 일환이거나 아니면 북한이 자체 무기체계의 정밀성이나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내부 결속력이라는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북한이 이 새로운 무기체계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에서 발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0일 있었던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TV 토론 소식입니다. 토론에서 나온 두 후보의 북한 관련 발언 각각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very well known that Donald Trump is weak and wrong on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t is well known.
해리스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약하고 틀렸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고 그가 독재자를 존경하며 대통령 취임 첫째 날부터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연애 편지를 주고받은 것도 잘 알려져 있다면서 이들 독재자들이 아첨과 호의로 당신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분명해 당신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를 응원하고 있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트럼프 후보의 발언입니다.
He said because you need Trump back as president. They were afraid of him. China was afraid of him. North Korea was afraid of him.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직에 돌아와야 한다며 중국이 그를 두려워하고 북한이 그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후보는 이번 TV 토론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대조적인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냈는데요. 이런 인식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실제 대북 정책에 그대로 반영이 될까요?
예, 사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북한 정권이나 북한 지도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당선됐을 경우에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만 상대가 있는 만큼 이런 인식이 곧바로 정책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 바이든 현 대통령 정부의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 언제 어느 때나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임기 중에 한 차례도 마주 앉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다만 해리스 후보나 트럼프 후보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은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 바이든 현 행정부는 임기 중 단 한 번도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지 못했는데요.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 이유를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관심이 좀 적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그 전통적인 스타일의 그 정치가 외교 그 스타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파격적인 대통령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추구했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그와 상당히 다른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그 정상 외교보다는 밑에서부터 실무자들이 내려와서 하나하나씩 쌓아가서 하는 그런 식의 그 외교를 했기 때문에 관심도 좀 적었고 그다음에 스타일이 다른 그런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북미 간의 대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그 대화를 제의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북한이 응하지 않은 것, 북한 쪽에서 관심이 없고 응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22년 그 4월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 취임하고서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조금 전에도 얘기 나오는 그 대북 정책을 그 제안을 했습니다. 세심하게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거 밝혔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고 또 올 3월에도 비핵화 중간 단계를 할 용의가 있다 이런 것을 밝히면서 북한의 대화의 손짓을 보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관심이 적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북한이 응하지 않았다 이것도 저희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최근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 정책을 보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거든요. 김 기자, 북한 비핵화는 더 이상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판단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명시적이고 공개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에게서도 중간 단계 접근 논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중간 단계 접근 논의라는 게 비핵화는 장기 과제로 두고 일단 북한 핵 동결과 미사일 발사 유예 그리고 미국은 여기에 대응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협상 시발점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중간 단계인데요.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방향은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어떤지 궁금한데요. 윤 기자, 토론 이후 두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나요?
이 전반적인 그 토론에 대한 평가는 사실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보다 더 잘했다. 이게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그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다만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수세에 몰아넣었지만 선거 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KO는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해리스 후보로서는 굉장히 좋은 여건 속에서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을 이어갈 그런 이제 그 기회가 생긴 것이고요. 바로 이를 통해서 해리스 후보의 대선 승리의 이번 토론이 순기능적인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 이후에 지지율 변화도 미세하게나마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의 그 리드, 말하는 우위가 좁혀지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조금씩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경합주에서의 여론이든 전반 미국 전역에서의 여론이든 이것이 대부분 오차범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누가 대선에서 결국 승리할 것인가를 점치기는 이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평양을 방문한 소식과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한 소식 그리고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선에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진행의 김영규였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칩니다.
북한 벽두산에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외국인을 보고 패션에 관심을 두게 된 한 탈북민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패션 회사의 대표이자 미술작가로 활동하는 강지연 씨인데요.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아이스토리 강지연 대표의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예원 기자입니다.
너무나 눈 깜빡할 새 진짜 지나갔어요. 그냥 전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쯤 성장한 친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아요. 지금 저도 엄청 열심히 살아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단계에 있는데.
2009년 20살이라는 나이에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 강지연 씨. 한국에 와 꿈에 그리던 패션 공부를 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 건 2021년이었는데요. 강 대표는 북한에서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패션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원래 관심은 진짜 많았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집에 이제 미싱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뭐 엄청난 이제 고급스러운 미싱이라고 들었고요. 그게 이제 저희 집에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금속이 다 굼으로 만들어진 이제 옛날부터 이제 갑으로 내려오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저희 할머니랑 어머니께서 뭐 양말도 만들어주시고 또 이제 옷도 되게 만들어주시고 하셨는데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고요. 또 나중에 커서는 엄마가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니 이제 패션 관련해서 옷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사다 주셨어요. 근데 그때 엄마는 너무 이제 유행을 앞서가다 보니까 입고 나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입고 나가서 한 달 지나면 또 사람들이 다 입고 나오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옷에 관심도 많이 생겼고요. 그냥 막연하게 옷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북한에서 어렸을 적부터 옷을 좋아하던 강지연 씨는 15살. 패션에 관한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때 15살이니까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북한에서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고요. 특히 저희는 TV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좀 접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난해한 옷을 막 이렇게 비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두산에 갔을 때 찢어진 청바지 입은 사람이 진짜 충격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거진 줄 알았어요, 진짜. 그냥 너무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15살이니까 아빠는 이랬던 거죠. 거지가 그럼 무슨 돈이 있어서 왔겠냐. 부자겠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부자면 왜 저런 옷 입어? 그랬더니 아빠가 하셨던 얘기가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잘 모르지만 멋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멋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로 관심이 폭증했던 거죠. 그래서 막 잡지 찾아보고 막 이제 드라마를 보니까 그때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갔던 거예요. 그게 멋이라는 걸 이제 깨달아가면서 이제 꿈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강지연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도서관 사서로 일하면서 패션에 관한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되게 이른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교 준비를 했죠. 근데 제가 원하는 전공이 아니었어요. 그때 회계사였었는데 그만두고 바로 왔어요. 그 이후로 이제 유학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중국어를 잘하지 못해서 그래서 떨어지고 나서 도서관 사서로 이제 취직을 하다 보니까 근데 도서관에 책을 전달해주는 뭐 책방이라는 어떤 이제 그 매개체가 있어요. 그 책방은 중앙당에 있는 도서관이랑 이제 연결되는 중앙 컨트롤하는 그런 도서관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그쪽에서는 이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청진에 너희 신문이 뭐 100부가 들어가게 되는데 100부를 너희가 이제 그 알아서 줘야 되는 약간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일을 좀 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계속 이제 봤죠. 뭐 이제 잡지도 많이 보고 막연하게 진짜 패션 공부를 하고 싶다. 그때 이제 좀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19살이었어요.
하지만 강지연 씨 부모님의 반대로 그녀는 패션 공부를 할 수 없었고요.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의 권유로 호기심에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는 이제 패션 공부는 절대 안 시켜줬고 아빠가 엄하다 보니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바깥 세상이 궁금했고 근데 저는 되게 놀고 싶어가지고 맨날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놀고 근데 집에서는 엄해. 그러니까 완전 미치는 거죠. 저는 이제 속이 막 타들어가고. 그래서 탈출을 시도를 했던 거죠. 그때 저희랑 되게 친하게 지내시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중국의 이모님이 사시는데 지연이 가겠냐 이제 이렇게 돼서 아빠 엄마는 당연히 허락 안 해주실 거고 감금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나 거기 가서 뭐하냐 이랬더니 가서 한 달만 놀다가 오자 좋다 그래서 바로 중국으로 온 거였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2009년 한국에 입국한 강지연 씨는 대학교에 입학해 그동안 꿈에 그리던 패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는 꿈이 있었으니까 바로 이제 학교를 다음에 들어갔고요. 디자인 공부를 2년 하고 그러고 이제 그때 2년제를 갔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위를 하나 더 받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 학교를 다시 가서 전공을 하고 그러고 졸업하고 나서 관련 분야에서 이제 서울 컬렉션을 제가 좀 주관하고 했었어요. 왜 행사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브랜드를 보면서 나만의 브랜드를 하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던 거죠.
2021년 8월 이 강 대표의 패션 브랜드가 탄생합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스토리인데요. 탈북민의 이야기를 패션으로 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탈북민의 이야기를 담은 이제 패션 브랜드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작품에 그린 그 작품들을 옷에 이제 프린팅을 해서 그 옷으로 좀 담았어요. 예. 원래는 그림으로만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거 옷에 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해줬고 저는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싶더라고요. 탈북민의 스토리를. 작품을 하나 구입하는 건 비싸니까 옷을 하나 구입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이 좀 구입하기 쉽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막 하게 됐던 거였어요.
나의 이야기 그리고 탈북민의 이야기를 작품으로도 표현하고 더불어 옷에도 그림을 입혀 이 아이스토리만의 옷을 제작한 건데요. 이제는 옷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넓혀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 먼저 작품 활동을 먼저 시작을 했고 바로 이제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다음에는 더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막 돈이 엄청 목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이런 활동을 통해서 너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다른 제품들을 좀 더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옷은 좀 한계가 있으니까 옷은 또 빨면 다 낡아서 버려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도록 쓸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지금 계속 제품 개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화장품 중에 뭐 향수라든지 휴대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것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 대표가 사업을 운영한 지 이제 4년 차가 됐는데요. 물론 바라던 일이라 만족스럽기도 하지만 패션 브랜드 운영을 하며 어려운 점도 많다고 합니다.
힘듭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냥 막 패기를 갖고 그냥 시작을 했다면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 안에 뭐 사람들도 굉장히 만나야 되고 또 이제 사람 다루는 일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저만 하는 건 또 아니니까 또 출구가 있을 거고 분명히 그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또한 강 대표는 자기 브랜드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요. 더 많은 사람에게 아이스토리라는 브랜드를 알려 이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가닿을 수 있길 바랬습니다.
아이스토리가 조금 독특한 게 작품이자 제품인 것 같아요. 되게 유니크하잖아요. 사실 작품에 더 가까운 유니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아이덴티티가 확실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홍보를 제가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히 좀 많이 알아서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토리를 통해서 기부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기부금이 모이면 탈북민에게 또 다시 수익에 좀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현재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며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플랫폼 개발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스토리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품 활동이랑 연계해서 하는 거고요. 그 패션 브랜드이죠. 최근에는 플랫폼 개발을 좀 하고 있어서 원단을 전문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원단 전문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걸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 대표의 궁극적인 바람과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 자세한 얘기 끝으로 들어봅니다.
대표로서는 뭐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목표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탈북민에게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열심히 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과 용기를 또 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후배 양성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같은 고향에 사시는 분들 도와줄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지금 뭐 제가 하고 있는 것도 그분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단순 미래 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e use the simple future to talk about things that have not happened yet.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단순 미래 시제를 씁니다.
This verb tense has two different forms in English.
영어의 단순 미래 시제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will and going to.
will 하고 going to 두 가지인데요. 조동사 will을 사용하는 단순 미래 시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입니다. 자발적 행동이나 제안을 나타낼 때 또는 약속을 나타낼 때. 먼저 자발적 행동이나 제안을 나타낼 때 will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들어보시죠.
Are you hungry? I will make dinner.
배고파요? 내가 저녁 식사를 만들게요.
We also use the will future to express a promise.
약속을 나타낼 때 will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들어보시죠.
I will call you when I get home.
집에 도착하면 전화하겠습니다. 여기서 will은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됩니다. will make, will call.
We can use going to future to express a plan.
계획을 말할 때 우리는 going to futur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ddie is going to start singing lessons next month.
에디는 다음 달 노래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Both the will future and going to future can be used for making predictions.
will과 going to는 둘 다 예측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The film will win the award for best picture.
이 영화는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할 것입니다. going to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The film is going to win the award for best picture.
단순 미래 시제가 들어간 의문문 들어보겠습니다.
Will you be there by 7 p.m.?
저녁 7시까지 거기 가실 건가요?
Notice how the position of the subject you and auxiliary verb will has been switched.
주어 you와 조동사 will이 어떻게 자리가 바뀌었는지 주목하세요.
Will you be there by 7 p.m.?
단순 미래 시제를 이용한 부정문은 간단하게 not을 넣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No, I will not be there by 7 p.m.
아니요, 오후 7시까지는 거기 가지 않을 겁니다.
Will you be there by 7 p.m.?
No, I will not be there by 7 p.m.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단순 미래 시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